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당초 이달 31일까지로 정한 아프간 내 미군 철수 완료 시한을 연장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선 미군 철수 목표 시한인 31일까지 모든 임무를 끝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나 만일 철수 시한까지 미국인들이 모두 대피하지 못할 경우에 대해 묻는 질문에 그럴 경우 미군은 그들을 모두 구출할 때까지 머물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만 명에서 만 5천 명에 이르는 미국민과 더불어 5만에서 6만 5천 명의 아프간 국민이 구출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목표 시한까지 대피를 완료하려면 하루에 5에서 7천 명을 비행기에 싣는 수준으로 임무 진행률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 철수를 더 질서 있게 잘 처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어떻게 혼란 없이 대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의 국제통화기금 재원 이용을 차단했습니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현재 국제사회에서 아프간 정부를 인정할지를 두고 불명확한 점이 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향후 아프가니스탄은 특별 인출권 또는 국제화 기금의 다른 자원에 접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별 인출권은 회원국이 국제수지 악화 때 필요한 외화를 인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당초 아프가니스탄은 IMF로부터 약 4억 6천만 달러의 특별 인출권을 지원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미국 재무부는 지난 주말 동안 아프간 중앙은행이 국제기금 약 94억 달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 소지하고 있는 아프간 중앙은행 자산을 향후 탈레반이 활용할지 있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의 비자 승인 지연 문제가 미국 망명을 원하는 만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탈레반이 아프간을 재장악하기 전부터 이들의 망명을 위한 비자 신청 절차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특히 탈레반이 예상보다 빠르게 권력을 장악하면서 비자 절차가 거의 완료된 아프간 통역관 등 약 4천 명 가운데 최근 출국에 성공한 이들이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비정부기구인 국제망명지원프로그램은 AP통신에 지난 이틀 동안에만 망명을 상담했던 아프간 통역관 5명이 미군과 연루됐다는 이유로 피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익명을 요구한 아프간 여성은 3년째 비자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며 약속보다는 가능한 빠른 행동을 취하길 미국 정부에 촉구한다고 호소했습니다. AP통신은 당초 망명을 원하는 아프간 주민들에게 해외에 나가서 비자를 신청하도록 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특히 탈레반의 예상보다 빠른 장악은 여행이 어려운 대부분의 주민들의 신청 자체를 어렵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양로원 근무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면서 근무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양로원 시설에만 메디케어, 메디케드 의료보험 지원금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로원을 이용하거나 방문할 경우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근무자들로 인해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언론 매체들은 연방정부 자료를 인용해 코로나 확산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취약지대인 양로원 근무자 수십만 명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에게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한 보고와 사무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데 이어 다음 달까지 모든 미군 장병의 백신 의무화 정책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2020 도쿄 장애인 올림픽 선수촌에서 첫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회 조직위원회는 오늘 이같이 밝히며 첫 확진자는 선수가 아니며 일본 거주자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도쿄 장애인 올림픽 개막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조직위가 발표한 대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이날 새로 추가된 66명을 포함해 총 74명입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일본에 거주하는 대회 관계자의 계약업체 직원들이며 6명은 현지 훈련장 등에서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 장애인 올림픽은 오는 24일 개막해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며 160개 나라에서 4,4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19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기구의 신임 사무총장은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서명이 선의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프가니스탄 사태 속에 해외 미군의 역할에 주목하며 주고받는 동맹의 의미가 부각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종교와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미국 종교자유위원회가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차차 흐려져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9도에서 22도, 낮 최고 23도에서 31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의 신임 사무총장은 북한의 조약 서명이 선의와 신뢰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하거나 비준하지 않은 8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O의 로버트 플로이드 신임 사무총장은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서명이 향후 논의에서 선의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18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CTBT에 서명하는 구상은 북한과 다른 국가들 간 관여에서 선의와 신뢰 구축의 제스처로서 여전히 실질적인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라시나 제르보 전 사무총장에 이어 제4대 CTBTO 사무총장으로 선출돼 이달부터 4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빈에 본부를 둔 CTBTO는 유엔이 1996년 핵실험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CTBT를 채택하면서 발족한 핵실험 감시기구입니다. 현재 전 세계 300여 곳에 모니터링 시설을 두고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185개국이 CTBT에 서명했으며 이 중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 등 170개국이 이 조약을 비준했지만 아직 발효되지 못했습니다. CTBT가 법적 구속력을 갖고 발효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하려면 핵기술을 보유한 44개국이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 44개국 중 미국과 중국, 이집트, 이란, 이스라엘은 CTBT에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는 않았으며 북한과 인도, 파키스탄은 이 조약에 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8개 나라의 서명과 비준으로 CTBT가 공식 발효돼야 CTBTO가 핵실험이 의심되는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이들 나라의 서명 비준과 관련해 일부는 신속히 이뤄지기 꽤 어렵지만 그 필요성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8개 나라와 개별적으로 관여하고 그들과 비준을 향해 협력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CTBTO에 따르면 1998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무기 실험 이후 핵실험을 한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북한은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했습니다. 앞서 제르보 전 사무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하노이 2차 정상회담 두 달 뒤인 2019년 4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참관국 자격으로 CTBTO에 가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We invite the DPRK to observe what is done at the CTBT and as they might consider
북한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면 먼저 신뢰를 구축하는 방안으로 이행 의무 부담이 없는 참관국 자격으로 CTBTO에 참여할 것을 권한다는 겁니다. 제르보 전 사무총장은 CTBTO가 북한의 비핵화 검증 과정에서 관련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는 등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Whether the test site is completely dismantled, whether it's destroyed, whether it's not in the working condition again, and that could resume in a short period of time.
제르보 전 사무총장은 당시 북한이 폐기했다고 밝힌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 풍계리 시설이 정말 완전히 불능화되고 제거됐는지, 혹시 단기간 내 재가동될 위험은 남아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다며 다른 국제기구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철수가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주한미군을 비롯한 미군의 해외 주둔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아프간은 미국의 주요 동맹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면서도 상호 이익을 주고받는 동맹의 진정한 의미가 더욱 부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아프간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의 국익을 강조했습니다. 아프간에서의 미군 철수 결정이 미국인들, 목숨을 건 용감한 군인들, 그리고 미국을 위해 옳은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또 아프간 군인들이 스스로를 위해 싸울 의지가 없는 전쟁에 미국 군대가 나서거나 죽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의 해외 활동과 관련해 국익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선 전 세계에서 미군의 역할, 특히 해외 주둔 미군의 지위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도 아프간 사태가 주한미군을 포함한 해외 주둔 미군 문제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동맹국이 미국의 안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이들 나라에 주둔한 미군을 통해 미국이 얻는 이익 부분에 주목하면서 아프간 문제는 동맹국의 해외 주둔 문제와 단순히 비교할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디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8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동맹 운용 방식은 동맹에 도움을 주면서도 반대로 도움을 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며 한국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The Korean case is a two-sided case. We have a mutual defense relationship.
베넷 연구원은 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쌍방향이고 또 상호 방위 조약 관계를 맺고 있다며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지만 한국은 페르시아만의 군함을 유지하고 미국의 안보 관계를 지원하기 위해 다른 많은 일들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아프간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면서 언제나 밑 빠진 독이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안보 파트너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동맹관계가 쌍방향이고 매우 안정적인 환경에서 충돌도 없다면 미국의 입장에선 동맹과의 안보에 대한 장기적 약속을 유지하기 훨씬 더 쉬워진다며 이는 아프간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베넷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도 BOE에 미국이 전 세계의 동맹을 유지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한국은 물론 일본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 미군이 주둔해 있는 나라들 모두에서 이익을 얻고 있다는 겁니다.
Afghanistan does not fall into the alliance category of a.
맥스웰 연구원은 아프간은 주요 동맹 범주에 들어가지 않지만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이라면서 미한 정상회담과 그 결과에서 볼 수 있었듯이 두 나라의 동맹은 국제적인 관점을 지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국제적 관점에 사이버와 무역, 인도주의적 활동, 전 세계와의 관여 등이 포함된다면서 우리의 동맹은 한반도의 군사와 안보적 측면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한반도는 핵강국인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 둘러싸여 있고 주요 불량 국가인 북한이 있는 곳이라면서 이런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국제사회, 경제 등 여러 사안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결과적으로 미국의 국익에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나토 역시 미국이 러시아의 위협을 막는 데 주요 역할을 하고 일본은 인도태평양에서 작전을 위한 전략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켄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와 안보 정책에서 동맹 유지가 최우선 사안이란 점을 매우 분명히 했다며 아프간 사태를 계기로 미국과 동맹 사이에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에 회의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I think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made it very clear that alliance maintenance is one of its top priorities in terms of foreign policy.
고스 국장은 일각에선 이번 사태를 과장해 동맹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연결할지 모르지만 아프간 사태 이후 만약 미국이 한국에서 병력을 철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의 약속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동맹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BOA에 안타깝게도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모든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안보 공약을 의심할 만한 이유를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많은 동맹국들은 미국이 탈레반의 위협을 저지하고 억제하기 위해 2,500명의 병력도 남겨두지 못했는데 왜 우리나라에 머무르려 할까 하는 질문을 할 것이란 겁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이어 미국이 아프간과 같이 비교적 안정적인 장소에도 머무르지 못한다면 위기 상황에선 어떻게 하겠느냐며 이는 바이든 행정부는 물론 북한 문제에서도 진정으로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베넷 연구원은 이번 사태가 동맹들에게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도움만 받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말했습니다.
If the Koreans say, no, we're not really interested in supporting the US, we want
만약 한국이 미국을 지원하는 데 관심이 없고 쌍방이 아닌 한쪽의 동맹 관계를 갖겠다고 하거나 방위비 분담금 지불을 거절하고 미국과의 협력을 거절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선 한국은 덜 중요한 동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안타깝게도 바이든 행정부는 아프간이 전 세계 다른 동맹들과 어떤 점에서 매우 다른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아프간은 우리가 다른 동맹으로부터 갖는 이익이 없는 나라였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제임스 서먼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번 같은 사태를 통해 미국의 모든 적국들은 대담해진다며 이란과 북한, 중국 등이 이번 상황에서 이득을 취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all our adversaries are emboldened when they see something like this take place. The Iranians.
따라서 지금은 매우 경계를 철저히 해야 할 시점이며 동맹과의 관계도 철통 같아야 한다고 서먼 전 사령관은 강조했습니다. 서먼 전 사령관은 군사적 관점으로 볼 때 한국 군대를 신뢰하지만 훈련을 해야 하고 또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종교의 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정부기관들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며 책임자들을 파악해 처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가 18일 조직적인 박해, 북한 내 종교자유 침해의 기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정부기관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종교자유를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주민들의 사상, 양심, 종교, 신념의 자유에 북한 당국이 극심한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침해는 현재 진행형이며 지독하고 조직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 정부가 종교자유 침해의 원천이자 이유,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프레드릭 데이비 위원은 18일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북한 정부는 전 세계에서 최악의 종교 탄압을 자행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고 말했습니다.
Indeed, religious freedom is non-existent in North Korea, and religious adherents face severe persecution.
데이비 위원은 북한의 종교 자유는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인들은 믿음과 신념을 지니고 행한다는 이유로 심각한 탄압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종교의 자유는 유일적 영도체계 확립의 10대 원칙에 의해 무시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이 10대 원칙에 따라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교시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가 이런 권리를 특정 건물과 의식을 통해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은 오히려 종교 활동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테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헌법상 사회주의 문화 위반 범죄는 부패한 미디어의 제작과 보관, 수입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7살 이상 북한 주민은 모두 조직에 포함돼 노동당 중앙회의의 관리하에 들어가고 절대적인 감시와 보고 체계에 속한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영국 민간단체 코리아 퓨처의 유수연 국장입니다.
In short, we should see Kim Jong-un, the supreme leader, at the top of North Korea's chain of command. Below him is the organization and guidance department, which holds.
유 국장은 보고서 발표 행사에서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종교 탄압을 자행하는 북한의 명령 계통의 정점에 있다며 그 밑에 조직 지도부가 모든 정책에 궁극적인 권한을 갖고 인민 보안성과 국가 보위성을 직접 통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 집행기관인 인민보안성과 국가보위성이 종교인들을 직접 체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유 국장은 두 기관의 관리들이 인류에 대한 범죄에 준하는 행동을 하며 가장 지독한 수준으로는 기독교인들을 처형하는 일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재판 전 조사 기간 동안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모멸적인 대우와 고문이 자행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보 수집과 자백 확보, 처벌, 위협 등의 이유로 가혹 행위를 하는데 물리적 폭력, 고문, 식량, 식수, 잠 결핍, 언어폭력, 강제탈의, 동료 죄수들을 이용한 폭력 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직접 탈북민들을 면담한 코리아 퓨처의 황인재 조사관입니다.
In other words, criminalization of religion in North Korea serves as another method through which the North Korean state can inflict upon its citizens the full range of systematic human rights abuses.
황 조사관은 북한은 종교를 범죄화하고 자국민들을 상대로 형사 사법 제도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인권 유린을 자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서는 모든 종교 중에서도 기독교가 가장 가혹하게 처벌된다며 이는 미국 문화와의 연계성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속 신앙으로 잡힐 경우 구금이나 강제 노동형을 받지만 기독교인의 경우 사형이나 정치범 수용소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9년에 북한을 탈출한 이들을 2020년과 2021년에 걸쳐 인터뷰해 작성한 이 보고서는 종교와 관련해 북한 당국의 처벌을 받은 68건의 구체적인 사례를 수집했습니다. 이 중 무속신앙 관련은 43건, 기독교 관련은 24건이었으며 천도교 관련은 1건이었습니다. 황 조사관은 특히 2013년에서 2014년 기간, 2018년 1월부터 최근까지 북한에서 종교와 관련된 처벌이 강화된 상황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김 씨 일가의 정치적 사상의 우위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자금과 조직, 인력을 활용해 종교를 박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종교 박해에 책임이 있는 북한 기관과 개인을 국제사회가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퓨처의 제임스 버트 수석 전략관은 보고서 발간 행사에서 책임자들에게 표적 제재를 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These sanctions across the US, UK and EU were not designated for crimes related exclusively to religious freedom violations, but they are indicative.
버트 전략관은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이 이미 여러 북한 정부 당국자들을 상대로 인권 유린을 이유로 표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제재가 종교 자유 침해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제재의 틀을 활용해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데 시사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버트 전략관은 또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 안보리가 구성하는 특별재판소를 활용해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가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내 인권 범죄 가해자들의 상세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나섰습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인권 범죄를 억제하고 추후 책임 규명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민간 연구기관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19일 서울에서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책임 규명 방안 모색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 발표자로 나선 김가영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조사국장은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탈북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북한 인권범죄 책임 규명을 위한 가해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벌였다며 그 결과물로 30명의 인권 가해자 정보가 담긴 가해자 데이터베이스가 만들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증언자들의 신변보호 차원에서 구체적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지만 가해자 데이터베이스는 가해자 인물 정보와 사건 정보가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김가영 국장입니다.
인물 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가해자의 이름과 생년, 성별, 가해 사건, 거주지, 소속기관과 직책 등을 담고 있고 사건 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해당 가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가해자의 정보, 사건 발생 시기 및 장소의 위치 등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 국장은 이번에 등록된 가해자들의 소속 기관을 보면 보위부와 보안성, 교화소, 검찰소, 집결소, 노동단련대 등 북한 전 지역의 여러 정보 또는 구금기관들에서 인권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가해자 직위도 개호 같은 낮은 직급부터 보위원, 보안원, 나아가 집결소장이나 단련대장, 보위부장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에 일부는 그동안 탈북민들에 의해서 많게는 10여 차례 이상 증언된 가해자들도 포함되어 있고 직접 행한 가해 행위만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들은 각자 고문과 살해, 강제 낙태 등 UN COI 보고서가 지적한 북한에서의 반인도 범죄를 직접 행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지시했을 만한 위치에 있었던 근무자들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가해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2015년에서 2019년 사이 탈북해 한국으로 들어온 탈북민 3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범죄를 직접 당했거나 목격한 그러면서도 가해자 정보를 상세하게 증언할 수 있는 대상자 30명을 선정해 심층 면접조사를 벌였습니다. 김 국장은 이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정보 또는 구금기관에 소속돼 인권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된 인원이 350명가량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을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지난 20년 가까이 축적한 2,100여 명의 가해자 정보와 교차 검증을 통해 가해 수준이 매우 심각하고 동시에 인적 정보가 상세하게 파악된 30명의 가해자 명단을 1차로 추린 것이라는 게 김 국장의 설명입니다. 김 국장은 북한인권 가해자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최근 국제사회가 촉구하는 책임 규명 필요성에 대한 부응이자 앞으로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본격화할 북한인권 책임 규명 작업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매우 구체적인 가해자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그 인원은 30명에 불과하지만 이는 앞으로 국제사회가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 책임 규명을 이끄는 데 굉장히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또한 가해자 조사라는 것에 있어서 어떤 점을 조금 더 유념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좋은 설례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 국장은 이와 함께 국제인권법과 북한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해당 범죄의 법 위반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며 범죄 사실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 당국에 주지시킴으로써 추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미나의 토론자로 나온 이메시 포카렐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장 대행은 북한 당국의 비협조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문제를 놓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들 간 의견 불일치로 책임 규명 시도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포카렐 소장 대행은 그러나 책임 규명을 목적으로 한 증거 수집과 보존 활동이 강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카렐 소장 대행은 이와 함께 안보와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결책도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북한에 대한 외교적 관여 속에서 인권 문제가 주류 의제가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 진흥재단 NED의 칼 거시먼 전 회장은 북한 청년들이 과거와 달리 정보를 갈망하는 큰 변화가 있다며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정보 유입을 확대해 이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거시먼 전 회장은 1983년 NED 설립과 동시에 초대 회장에 올라 지난달 23일 은퇴할 때까지 38년 동안 NED를 이끌었으며 북한 인권과 민주화 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북한 인권 문제의 국제 공론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거시민 회장과의 인터뷰 후편을 보내드립니다. 대담의 김영권 기자입니다.
NED 회장 재임 중 수많은 자유와 민주주의 투사들을 만나셨을 텐데요. 북한과 관련해서 특히 기억에 남는 인물이 있습니까?
Well, the one I worked most closely with was Reverend Yoon, who I called and still.
저와 가장 친밀하게 일했던 분은 북한 인권 시민연합의 이사장이었던 윤현 목사였습니다. 저는 그를 북한인권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렀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윤현 목사님이 2년 전 타계했을 때 저는 그를 추모하는 글을 썼습니다. 윤현 목사는 많은 한국인과 달리 인권에 대해 절대로 정치화되지 않은 매우 이례적인 분이었습니다. 그에게 북한 인권 문제는 항상 인권 자체의 문제였죠. 그는 인권 문제를 정치적 이슈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윤현 목사는 한국의 군사정부 치하에서 인권 문제에 많이 관여했는데 아시다시피 당시 군사정권에 반대했던 여러 사람들은 북한 문제에 대해선 거의 중립적이 됐지만 윤 목사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뛰어났으며 인권 개선에 힘쓰는 한국인들의 공동체에서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3년 미국 의회에서 그에게 민주주의상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탈북민들도 꾸준히 만나셨는데 누가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I mean, obviously there are many, many other people that I have met who I have enormous regard for.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만 한국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태영호 의원과 지성호 의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 의원의 이야기는 정말 놀랍습니다. 태 의원도 북한 인권의 훌륭한 옹호자입니다.
그의 회고록과 활동은 북한 내부 상황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줍니다. 두 분 모두 의원이 되기 전에 저희 NED로부터 기금을 받았었습니다. 지 의원이 주도하던 민간단체, 나오는 NED가 지금도 계속 지원하고 있죠.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움직임은 매우 광범위합니다. 많은 사람이 대북 방송을 하고 있고 데일리 NK는 외부 세계에 북한 내부 소식을 전하는 진정한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은 앞으로 북한의 필연적인 변화가 일어난 뒤 이뤄질 책임규명과 전환기 정의 과정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건은 민주적인 한국의 문화와 정치적 다양성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북한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엄청난 매력이며 자신들의 기본권이 얼마나 박탈당했는지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해줄 겁니다. 북한의 독재 정권은 주민들을 계속 고립시켜 체제를 유지하지만 결국 붕괴할 겁니다. 그것은 북한 정부가 직면한 실질적인 문제죠. 그리고 이것은 외부에서 해야 할 몫이 아닙니다. 북한 안에서 이뤄져야 할 내부 요인인 겁니다.
그럼 북한 주민들의 민권의식 등 민주적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서 외부에선 어떤 투자와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The work that we do is in three or four different areas.
NED는 관련해서 서너 가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고 이 일을 계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북한 내부 상황을 더 잘 알도록 하는 국제적인 옹호 활동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평화 문제가 궁극적으로 인권 옹호를 개방하는 것에 달려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1975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옛 소련의 위대한 반체제 인사인 안드레이 사하로프는 항상 내부의 억압과 외부의 공략, 인권과 평화 사이의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평화 차원뿐 아니라 인권적 차원이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에서 인권에 대한 이해를 증진해야 할 큰 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또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야 합니다. BOA와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계속 북한에 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NED는 한국의 Save NK와 다른 단체들의 대북 라디오 방송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권이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정보를 얻기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북한을 탈출하는 탈북민 규모가 많이 감소했지만 한국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탈북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자신들의 단체를 설립해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환기 정의 차원의 문제인데요. 이 사안은 나중으로 미룰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특사 자리가 2017년 이후 계속 공석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또 어떤 배경을 가진 인물이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Well, of course, I think they should do that. You know, and I think it's important to have a focal point.
물론입니다.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북 정책이 핵 문제 우려 쪽으로 완전히 쏠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인권 경험뿐 아니라 북한 상황의 배경과 지식을 가진 인사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와 잘 소통할 수 있는 인사가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대중에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북한 인권특사는 관련 업무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를 둘러싼 환경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하고 곧 특사를 임명하길 바랍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인간 개조론까지 꺼내들며 청년들의 사상 교양과 충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옷차림, 머리 단장까지 간섭하고 처벌도 강화했는데요. 정권이 아닌 장마당에 의존해 성장한 청년들이 이 때문에 체제에 불만이 많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Well, first of all, let me just say that even though North Korea
먼저 북한 지도부가 외부 정보에 대한 어떤 접근도 불법으로 규정해 처벌을 강화한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채택했지만 NED의 지원을 받는 단체 친구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북한의 청년들은 뉴스에서부터 민권의 역사, 시장 경제, 기업,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외부 정보를 소비하고 싶어 한다고 말이죠. 북한 청년들은 정보를 매우 갈망하고 있고 이는 아주 큰 변화입니다. 이런 흐름은 앞으로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북한이 예전처럼 고립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정보를 얻는 방식도 과거와 다릅니다.
그런 북한 청년들과 나누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And I think, you know, what they need to know and what I would want to tell them is that
북한의 청년들이 알아야 하고 제가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상황이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 등으로 어려워졌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시기에 더 나빠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상황이 악화하고 있죠. 국경은 봉쇄됐고 경기가 악화돼 물가가 오르는 등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대 대기근 시기에 북한 주민들은 홀로였지만 지금은 상황이 매우 달라졌습니다. 많은 나라에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일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유엔과 국제사회에서도 쟁점이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 긴 투쟁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가 무너지면서 주민들은 더욱 정치적으로 의식이 깨이고 더 조직화할 것이며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특히 장마당은 사람들이 모이고 정보를 나누는 공간이 되고 있는데 이 또한 아주 중요한 변화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에게 여러 악재가 있지만 북한 내 변화는 계속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군요.
Things will continue to change. This is not going to stop.
북한의 상황은 계속 변할 것이고 멈추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도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고 돌보길 원한다는 메시지를 받았으면 하는 게 저의 큰 바람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가끔 독재 정권이 무너졌을 때 가장 폐쇄된 공간까지 지지와 연대 메시지가 들어갔다는 사실에 놀라곤 합니다. 과거 소련이나 동독의 공산체제에서 수감자들이 외부에서 자신들에 관해 말하는 정보를 듣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을 계속 지지하고 정보 유입을 늘려 북한 주민들이 이 정보를 얻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민들의 기세를 증진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겁니다. 그런 상황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지만 결국 상황을 진전시킬 방안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런 일이 평화롭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극도의 위험을 초래할 완전한 체제 붕괴는 여러분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엘리트 중에서 다른 체제를 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어떤 식으로든 경제를 진전시키고 정치체제 개방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북한은 현대 세계의 일원이 돼야 합니다. 현대 세계에서 스스로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저는 평민에서부터 엘리트에 이르기까지 북한 사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대안을 찾고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길 바랍니다.
네, 끝으로 지난 7월 23일 공식 은퇴하셨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글을 좀 쓰려고 합니다. 그리고 NED와도 계속 접촉하며 활동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그것 말고는 당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진흥재단을 38년간 이끈 뒤 최근에 은퇴한 칼 거슈먼 회장으로부터 북한의 인권과 민주화 증진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등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건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근본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불신하고 있다는 미국 워싱턴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중국처럼 일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개방하는 점진주의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 윌스 센터 내 의회 관계실은 최근 발표한 북중 독특한 관계라는 제목의 메모에서 북한은 대외무역의 80%를 차지하는 중국에 비교적 의존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의심스러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불신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주체 사상 때문일 수도 있지만 1930년대 민생당 사건과 250만 명이 사망한 6.25 전쟁, 일본의 식민지배 등 보다 구체적인 사건과 연결될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민생당 사건은 중국 공산당이 친일단체인 민생당과 관련된 혐의로 조선인 공산당을 숙청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조선인들을 체포, 살해한 사건입니다. 윌슨 센터는 주체 사상을 사고방식의 근간으로 하는 북한은 중국, 일본, 미국의 역사적 점령과 착취로 인해 글로벌화되는 세계에서 더욱 고립주의에 빠져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유발된 심각한 수준의 불신은 북한의 경제적 특익성과 핵무기 개발로 이어졌다며 김씨 정권은 이를 억지와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윌슨 센터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해고산을 확대하는 것을 편안하게 느낀다면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역에서의 합의는 북한의 주체 사상과 충돌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윌슨 센터는 중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관점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북한 지도자가 국가 생존에 대한 중국의 핵심적인 기여를 제대로 인정하지 못했다고 믿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경멸을 공유하지만 북한 정권 교체는 중국 국경에서의 난민과 인도적 위기를 포함해 중국의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안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 교체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이 피하고 싶어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자국과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을 고마워한다며 궁극적으로 중국은 비핵화보다 한반도의 비미국화를 선호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윌슨 센터는 중국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을 주로 미국과의 경쟁이라는 시각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 실질적인 협력은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윌슨 센터는 미국의 정책은 북한이 중국처럼 일당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한 경제를 세계화에 개방하는 점진주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정책 이반자들은 북중 관계를 더 잘 이해하고 더 많은 정보에 입각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직접적인 위기가 아닌 시기에 북중 관계를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윌슨 센터 의회 관계실은 의회의 국제 현안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과 정책 제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중 경쟁 국면 속에서도 북한 문제는 협력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I think it is safe to say that we do have some alignment of interests when it comes to the DPRK and we'll be in a position to explore that.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실은 지난달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방중과 관련해 미국은 중국과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관계가 일치한다며 양국 간 협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은 최근 꾸준한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한 연합군사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이어지자 중국이 나서 연합훈련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국장은 최근 VOA에 북한이 중국과의 협력 관계를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나선 것은 생존 때문이라며 중국의 식량, 백신 지원 등 필요에 의한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One word, survival. I mean, I think the North Koreans are pretty smart in figuring out that the United States is not going to be offering any.
보니글 레이저 독일 마셜펀드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중국의 대북 밀창은 북한이 큰 이유가 아니라며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연대들이 생기고 있어 중국이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양측은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와 관련해 계속 대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관리가 17일 저녁 약 1시간 동안 미국 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대니엘 제스퍼 미국 친우봉사의 워싱턴 지부장은 18일 VOA에 국무부에서 누가 참석했는지 밝힐 수 없지만 정박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제스퍼 지부장은 지원단체들이 이번 면담에서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지원단체들은 미국이 북한의 협상 복귀를 원한다면 최소한 지원단체들이 방해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산가족 상봉도 허용하는 등 기본적인 수준의 관여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이어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를 해제하는 것은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미국의 선언이 진심이라는 점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작지만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스퍼 지부장은 이날 면담에서 참석자들은 미국 내 대북 인도 지원 단체를 포함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 금지 조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2017년 6월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풀려난 뒤 일주일 만에 숨지자 북한 여행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해 9월 여행 금지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제스퍼 지부장은 미국 내 대북 지원단체들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비정부 기구들이 지난 2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낸 것을 계기로 이번 면담이 성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들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하라. 이른바 LIFT 캠페인의 일환으로 작성된 이 서한은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금지 조치가 인도주의 단체들의 중대한 지원 사업에 장애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에 가족이 있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의 북한 방문을 막는 등 인적 교류와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서한은 북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원칙으로 외교 정책을 꼽는 바이든 행정부의 약속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 앞으로 발송된 이 서한은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킨 모이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성킴 대북특별대표 등에게도 보내졌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들어 국무부가 대북 인도주의 지원 단체들을 만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국무부는 앞서 지난 3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 단체들과 화상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무부는 이 자리에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며 현재 진행 중인 대북정책 검토에서도 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신종 코로나 대응과 관련한 독일의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독일은 코로나 검사 관련 장비를 북한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안보리 산합 1718위원회 일명 대북제재위원회는 18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서한에서 독일이 대북 인도 지원 활동을 위해 신청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달 16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과 통제를 위한 의료 장비의 대북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신청했고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23일 이를 승인했습니다. 독일이 대북 반입을 신청한 물품은 신종 코로나 검사용 PCR 장비에 사용되는 로토르디스크 백스타터 키트 6대입니다. 독일은 9개월 후인 내년 4월까지 해당 물품을 북한 보건성에 보내야 합니다. 제재위는 서한에서 안보리 결의를 통해 부과된 대북 제재는 북한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게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각 회원국이 관련 안보리 조치를 완전히 이행하는 동시에 인도주의적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관련 기관들이 위원회가 승인한 면제 시한을 준수하고 각국의 법과 규정, 금융과 상업거래에 대한 면허 요건, 그리고 관련 국가의 운송과 세관 절차를 철저히 지킬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대북제재위가 대북 인도 지원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앞서 제재위는 지난 6월 말 유진벨 재단의 대북 결핵 치료 지원 활동에 필요 물품에 대해 제재를 면제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엔 싱가포르 적십자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신청한 관련 장비에 대북 반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에는 한국 지원단체가 식수 공급 프로젝트와 관련해 제재위로부터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 신종 코로나 대응을 위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대북 지원이 사실상 막혔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북 지원단체들이 신종 코로나 세계적 대유행의 결과로 물자 생산과 운송이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제재 면제 기간 연장을 잇따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5일자 서한에서 보건과 영양, 식수, 위생 등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북한에서 인도적 지원 사업을 하는데 필수적인 물품에 대한 대북 반출 금지 면제를 2022년 8월 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본부를 둔 보건의료 비정부기구 샘복지재단도 최근 대북제재 면제 기간을 1년 더 연장받았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무역액이 두 달 연속 증가하며 2천만 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무역 규모가 여전히 낮은 수준인 가운데 전문가들은 북한이 비공식 통로를 통해 식량을 들여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18일 중국 해관 총서의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과 중국의 교역액은 2,092만 4천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북한의 대중 수입은 1,680만 2천 달러, 대중 수출은 412만 2천 달러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교역량은 전달인 6월보다 48% 증가하며 2천만 달러대를 회복했습니다. 6월 북한은 중국으로부터 1,231만 달러어치를 수입하고 181만 8천 달러어치를 수출해 총 무역액이 1,413만 6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북한의 대중 수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으로 인한 국경 봉쇄의 여파가 계속되면서 예년과 비교해 매우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2월 북한의 대중 수입은 사실상 교역 중단 수준인 2만 9천 달러와 3천 달러에 그쳤다가 3월 1,297만 8천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이어 4월 2,875만 1천 달러까지 증가했다가 5월에 다시 271만 4천 달러로 급감했습니다. 이어 2월과 7월은 두 달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하지만 평년에 비하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7월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7,384만 3천 달러, 수출은 797만 8천 달러였습니다. 올해 7월 수입과 수출은 작년 동월 대비 각각 71.7%, 48.3% 줄어든 수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전인 2019년 7월 두 나라의 교역액은 2억 2,346만 8천 달러였습니다. 올해 7월 교역량은 2년 전에 약 9.4% 수준에 불과합니다. 트로이 스탱거런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은 18일 VOA와의 통화에서 현재 북한이 직면한 도전은 무역이 상당히 줄어든 점이라며 수입뿐 아니라 수출도 줄어들면서 북한 내부에서 유통되는 외화가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Now for North Korea is that with trade largely cut off,
따라서 북한 정권이 보유한 외화도 매우 적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스탱거런 국장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식량 수입을 위해 외화를 쓰지 않는 다른 방식을 시도했을 것이라며 이것은 무역 수치에 잡히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중국이 지원 방식으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해왔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것이 무역 수치에는 잡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뱁슨 고문은 또 북한이 중국에 석탄을 보내고 대신 식량으로 교환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일부 보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n ships have been transporting coal to China in exchange for food.
백승 전 고문은 이것이 사실일 경우 통계에 어떻게 잡힐지 알 수 없다면서 눈에 보이는 인쇄된 통계를 완전히 믿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기존에 중국에서 수입하던 식품들을 북한에서 생산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This imported, normal imported from China is produced at home in North Korea. I'm sure that would be the case.
쌀이나 옥수수는 아니더라도 닭이나 돼지 등 가축류와 채소류를 북한 주민들이 생산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제재로 인해 북한 정권이 산업용 기계류 등을 들여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많지 않은 외화를 산업용 재료나 농업용 비료 등의 수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김현규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 시사상식 ABC 주간 프로그램 등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시사상식에서는 중국 지도부의 비밀 회의인 베이다이허 회의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장애 극복의 신화를 낳은 헬렌 켈러의 이야기입니다.
역사 속 오늘 1919년 8월 19일 아프가니스탄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합니다. 1919년 8월 19일 영국과 라왈핀디 조약을 체결하고 아마눌라 칸 국왕은 아프가니스탄을 주권국이자 완전한 독립국으로 선언한 것입니다. 영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은 크게 세 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국과 아프가니스탄의 1차 전쟁은 19세기 초에 일어났습니다. 영국은 러시아와 아프가니스탄이 연합해 자신들을 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프가니스탄에 적법한 지도자를 세우는 걸 돕는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 아프가니스탄 지도자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임명합니다. 그러나 후에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의 손에서 해방되고 도스트 무함마드가 다시 아프간의 지도자가 됩니다. 1878년부터 1880년까지 일어난 2차 전쟁은 영국이 1차 전쟁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2차 전쟁을 일으켰고 이 전쟁에서 아프가니스탄 군대는 패배했으며 아프가니스탄은 영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됩니다. 3차 전쟁 초기에는 아프가니스탄군이 상당히 우세였고 영국군은 아프가니스탄군에 비해 우월하긴 했으나 이미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상당한 군인과 장비를 소모한 상태였습니다. 또 아프간군은 통일된 군대가 아니라 여러 부족들의 민병대를 규합해서 모은 연합부대의 성격에 가까웠기 때문에 분열이 매우 극심했습니다. 특히 부족의 족장들을 국왕이 통제하지 못하다 보니 단합력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영국과 아프가니스탄 둘 다 싸움을 지속할 여력도 의지도 없어지게 됩니다. 결국 1919년 8월 19일 영국과 아프가니스탄은 라왈핀디에서 회담을 갖고 영국은 아프가니스탄의 완전 독립을 보장하며 떠나게 됩니다. 1839년 8월 19일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가 과학자 루이 다게르가 발명한 사진기를 공개합니다. 최초의 사진은 조셉 니에프스에 의해 10여 년 전 발명됐지만 질이 좋지 않았고 노출 시간이 긴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셉 니에프스는 루이 다게르와 공동으로 연구해 사진 발명을 완성하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조셉 니에프스는 연구 도중 사망했고 다게르가 수년간의 연구 끝에 다게레오 타입 사진기를 발명한 것입니다. 다게르의 음판을 최종적으로 소금물에 담가 이미지를 정착시킨 방법은 현재 정착 방법의 시초가 됐습니다. 루이 다게르는 요드 증기를 쏘인 음판 위에 상을 촬영한 후 다시 수은 증기를 쏘이면 현상이 가능한 원리를 이용해 사진기를 발명했고 이 사진기를 다게레오 타입 음판 사진술이라 불렀습니다. 이 방법은 선명한 영상을 얻으면서도 촬영 시간을 훨씬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 8시간이었던 노출 시간을 20분가량으로 줄인 획기적인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다게레오 타입을 공식 인정한 1839년 8월 19일을 기념해 오늘날 8월 19일은 세계 사진의 날로 기념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가능 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